VOA 세계 뉴스입니다. 서태평양 국가 파푸아뉴기니 북부에서 24일 새벽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 최소 1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ABC 방송 등 언론들은 이날 새벽 3시경 파푸아뉴기니 엥가주 카우칼람 마을을 덮친 산사태로 가옥 50여 채가 매몰돼 약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주민은 로이터통신에 사망자 수가 300명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르한 악토프락 UN 국제이주기구 파푸아뉴기니 지부 대표는 미 CNN 방송에 산사태의 잔해 규모가 축구장 3개에서 4개 면적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악토프락 대표는 산사태의 잔해가 주요 고속도로를 막고 있어 구조작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사태 규모를 고려할 때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는 재난당국 관계자 등을 현지에 파견해 구호작업과 시신수습, 기반시설 재건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산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늘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연관된 개인과 기관 등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러북 간 군수물자 운송, 무기 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제재 대상은 시리아 주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림영혁 대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 한혁철 대표와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명안회사 소속 김정길, 장호영 등 5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 선박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에 군수품을 실어 날랐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러북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러 무기 거래에 연관된 러시아 기업 9곳과 개인 1명,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한 국가 내 기업 2곳을 제재 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하는 것은 북한과의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의 이전 조달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 기관과 개인들과의 금전 등 자본 거래는 일본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등을 통해 군사협력 관계를 심화시켜온 러시아와 북한은 이 같은 무기 거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곧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것이라고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존슨 의장은 이날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 표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네타냐후 총리가 언제 의회에서 연설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존슨 의장의 이번 발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는 가운데 민간인 보호에 더 힘쓸 것을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압박해온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백악관은 존슨 의장이 사전에 네타냐후 총리 초청에 관해 협의를 했는지 묻는 로이터통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7일 붙잡혀간 인질들이 라파에 억류돼 있다면서 지상작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하갈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파 작전에서 180명가량의 하마스 대원 등을 사살했다며 하마스가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 삼지 않도록 인근 인도주의 지역으로 일시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애초 100만여 명의 피난민이 몰렸던 것으로 알려진 라파에서 약 90만 명이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해안의 인도주의 지원용 임시부두에서 미군 3명이 비전투 임무 중 부상했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 브래드 쿠퍼 부사령관은 어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두 명은 매우 경미하고 일상적인 부상으로 임무에 복귀했지만 해상행 선박에서 다친 한 명은 이스라엘 소재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미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후송병사가 위중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임시부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국정연설에서 밝혔던 인도적 지원 물자의 해양 경로를 통한 전달 계획 일환으로 미군에 의해 건설됐으며 지난 17일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한국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90%를 넘어섰다고 한국 매체들이 23일 크게 보도했습니다. OECD 자료 분석한 보도를 보면요. 2022년 기준 한국의 평균 임금은 48,922달러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의 91.6% 수준인데요. 지난 2020년에 90% 선을 처음 넘어선 이후에 계속 수치가 오르고 있고요. 2011년 처음 4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에 지난 몇 년 동안 5만 달러에 근하면서 OECD 평균과의 격차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평균 임금은 OECD 38개 나라 가운데 중간 지점인 19번째입니다. 아이슬란드가 약 79,500달러로 맨 위에 있고요. 룩셈부르크와 미국이 77,800달러대, 스위스가 73,000달러대, 벨기에와 덴마크 등이 64,000달러 수준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평균 임금이 제일 낮은 나라는 멕시코, 16,700달러입니다. 자, 일본은 평균 임금 41,509달러로 25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평균 임금은 일본의 1.2배가 되고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것이 2014년이었는데 그 이후에 역시 격차를 계속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인 1992년에는요. 일본의 평균 임금이 약 44,000달러, 한국은 26,200달러 정도로 일본이 한국보다 1.5배가 더 많았습니다. 한국 연합뉴스 등 언론들은 한국의 임금 수준은 성장하고 있지만 남녀 성별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 또 근무 방식에 따른 임금 격차가 심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는 31.2%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격차가 제일 컸는데요. 1.2%로 격차가 가장 적은 벨기에보다는 무려 26배가 높습니다. 일본의 남녀 임금 격차는 21.3%, 미국은 17%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stand with the Iranian people as they fight for their own civil rights as they should.
네, 지난 19일 이란의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여러 국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일어난 이번 사고의 배경과 대통령 사망에 따른 이란 정부 반응, 국제사회 반응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속 인물은 라이칭 더 타이완 신임 총통입니다. 뉴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5월 24일 금요일이고요. 지금이 아침 9시에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22도, 흐립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25일 토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남포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용현과 평안 북도 지역, 자강도 그리고 삼지연은 밤부터 비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곳에 따라 월요일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27일까지 이어지는 비의 양은 10에서 60mm 정도, 평안도 지역에 비의 양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7도고요. 낮 최고는 17도에서 2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과 개성의 아침 최저가 16도입니다. 신의주가 15도고요. 원산 13도, 함흥 11도, 청진 10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23도, 중강의 낮 최고가 25도입니다. 신의주 24도, 함흥 21도, 원산 20도, 해산 2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요.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도 1.5m로 오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도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5월 25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국제사법재판소가 24일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격을 중단시켜달라는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지도자로서는 약 15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루토 케냐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양국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누벨 칼레도니에서 유혈 사태를 불러왔던 유권자 확대안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국제사법재판소부터 가보겠습니다. ICJ에서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곧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ICJ가 24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 공격을 중단하고 가자지구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해달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열린 법정심의에서 남아공 측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긴급 조처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라파 공격이 중단돼야 한다라고 요구했었습니다.
네, 자, 남아공은 이미 다른 건으로 이스라엘을 ICJ에 제소했죠.
맞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이후에 ICJ가 올해 1월에는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제노사이드 가능성을 방지하고 가자에 더 많은 원조가 들어가도록 허용하며 선동에 해당하는 말을 한 관리들과 군인들을 처벌하라고 이스라엘 측에 명령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은 지난주 법정심리에서 남아공 측의 요청을 반박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측 변호인은 이 남아공이 라파 상황을 완전히 사실과 다르게 묘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은 없었고 대피 노력과 인도적 활동에 대한 지원이 선행한 이 구체적이고 국지적인 작전이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자, ICC, ICJ,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ICJ가 UN 산하의 사법기관입니다.
네.
반면에 ICC는 이 ICC에 관한 로마 규정에 근거해서 지난 2002년에 설치됐고요. 유엔 산하 기관은 아닙니다.
네.
이 ICC는 전쟁 범죄나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 또는 이 집단 학살 혐의를 받는 개인들을 처벌합니다.
네.
하지만 ICJ는 국가들 사이 분쟁을 다루는데요. 그러니까 네. ICJ에서는 국가가 그리고 ICC에서는 이 개인만 심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자, 이스라엘이 ICC 국제형사재판소 조약에 이 가입하지 않아서 ICC 조처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요. 이 ICJ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ICJ가 유엔 산하 기관이라 유엔 회원국은 이 ICJ 결정에 따라야 하는데
네.
이스라엘도 잘 아시다시피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ICJ 결정을 실행해야만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실상이 이런 결정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과거에도 이 ICJ 결정이 무시되어 왔었는데요.
네네.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표결입니다.
그러면 24일에 나올 이 ICJ 결정, 이스라엘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큰 건가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라파에서 작전을 중단하라고 ICJ가 명령을 해도 여기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시사한 바 있었습니다.
네.
아비 하이만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이 이와 관련해서 23일 지구의 어떤 힘도 우리 시민들을 지키는 것과 가자에서 하마스를 쫓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라파의 아주 더 깊숙한 곳에서 작전을 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군 측은 라파 내 브라질과 샤브라 지역에서 하마스 대대들을 상대로 제한된 작전을 하고 있다라고 23일 발표했습니다. 방금 이스라엘군이 언급한 두 지역이 이 가자 남동쪽의 이스라엘 국경과 이 북서쪽의 지중해 연안 사이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 만류에도 불구하고 라파 안에서 작전 지역을 점점 더 늘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니얼 하갈이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23일 하마스가 민간인들 뒤에 숨어 있다면서 가자 민간인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군의 작전을 지금 다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현지 지상군이 라파에서 신중하고 정밀하게 작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 쪽에서는 지금 라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22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기자들한테 이스라엘이 아직 넘지 말아야 할 선,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가 가진 중요한 관심사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의 본격적인 기동이라면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시작될지 모를 이 공격을 피해서 라파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엔은 대략 81만 5천 명이 대부분 걸어서 대피했고,
네.
이들이 주로 이 전쟁으로 황폐화한 이칸 유니스나 더 북쪽에 있는 데이르 알발라 아니면은 알마와시의 이 해안 마을로 향한다고 이번 주에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동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케냐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22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네.
아프리카 지도자가 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에 온게 거의 16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08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존 쿠푸오르 가나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적이
네.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루토 대통령이 만났죠.
네, 23일 루토 대통령이 부인 레이첼 루토 여사와 함께 백악관에 왔습니다. 이 백악관은 양국 관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루토 대통령 부부를 성대하게 환영했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루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이어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두 나라 정상들의 주요 발언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기자회견에서 약 40년 전에 케냐가 독립을 선포한 이래 구축된 두 민주주의 국가, 미국과 케냐 사이 관계 발전이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환영식에서는 미국과 케냐가 보건이나 안보, 경제 안보, 사이버 보안, 기후 안보 등이 국민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분야에서 루토 대통령의 대담한 지도력이 매우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케냐 대통령의 주요 발언도 들어보죠.
네, 미국 정부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를 전하면서 이 미래 관계의 방점을 찍었는데요. 오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유망하고 번영하며 더 공정하고 자유롭고 건강하고 훨씬 더 번영하는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루토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에 맞춰서 지금 미국 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케냐를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3일에 이 사실을 미국 의회에 통보를 했고요. 만일 의회가 반대하지 않으면 30일 뒤에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이 주요 비나토 동맹국이란 거는 나토 동맹은 아니지만 미국과 군사적 관계를 맺는 동맹국을 뜻합니다.
한국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이 한국과 일본, 이스라엘, 호주 등 18개 나라가 이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케냐가 만약에 지정될 경우에 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 가운데서는 처음인데요. 이런 현재 서아프리카 니제리에서 이 미군이 완전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협력이 동아프리카로 이동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이번 미국과 케냐의 정상회담에서 또 어떤 의제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까?
네, 아프리카 많은 나라가 지금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중국이 제공했던 차관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나이로비 워싱턴 비전을 출범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위기에 처한 가난한 나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개발협회에 보조금 2억 5천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별도로 IMF,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신탁자금의 최대 210억 달러를 대출해서 저소득 국가들을 무이자로 대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케냐 하니까 IT가 생각이 납니다. 아주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IT에 대한 치안을 케냐가 돕겠다고 밝혀왔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얘기도 있었습니까?
네, 케냐 정부가 조만간에 경찰 1,000명을 IT에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는 이 IT 임무를 위해서 이 케냐 측에 3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3일 저녁에 이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이 열렸는데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또 아버지가 케냐계였던 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 프랑스령이죠. 누벨 칼리도니 영어 이름으로는 뉴칼레도니아라고 하는데 이곳을 방문해서 유혈 사태를 불러왔던 조처 연기하겠다고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3일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유권자 확대안을 강제하지는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긴장이 진정되고 모든 당사자 사이에 폭넓은 합의점을 찾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몇 주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한 달 안에 상황을 파악하고 이 제도적 후속 조처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누벨칼레도니에서 유혈 사태로 사상자가 얼마나 나온 겁니까?
네, 경찰 2명을 포함해서 모두 6명이 숨졌고요.
네.
폭동이나 약탈 방화로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이 폭동이 격화하자 프랑스 정부가 현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치안 유지요원 3천 명을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례 없는 폭동이라고 묘사하기도 네. 했습니다.
이 폭동으로 현지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네요.
네, 현지에서 휴가를 즐기던 호주인 약 300명 또 뉴질랜드인 50명이 군용기를 타고 대피했습니다.
네.
현재 수도 이 누메아에 있는 공항이 폐쇄된 상태라 상업용 비행기들이 이곳을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유혈 사태를 불러온 방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겁니까?
네,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즉 유권자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네.
현재는 투표권이 이 원주민인 카나크족 또 1998년 이전에 누벨 칼레도니에 온 사람한테만 주어집니다.
네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이곳에서 적어도 10년을 있었던 사람한테도 투표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폭동을 원주민인 카나크족이 일으켰다고 알고 있는데 왜 폭동을 일으키게 된 거죠?
네, 이 카나크족 사람들은 유권자 수가 늘어나면 프랑스 유권자가 더 증가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희석되고 독립 찬반을 묻는 국민 투표를 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합니다.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카나크족 인구가 누벨칼레도니 인구 가운데 약 40%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주민인 카나크족은 이 누벨칼레도니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 투표가 지금까지 네 차례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 두 번은 이 근소한 차로 결과가 이 프랑스에 잔류하는 걸로 나왔고요.
네.
세 번째는 이 관계 당국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탓에 이 투표를 연기하자 이 독립을 찬성하는 진영이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그 투표에서는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뭐 프랑스 잔류를 원하는 유권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
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23일 이 주민들이 네 번째 국민투표 결과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누벨칼레도니아가 언제 이 프랑스령이 된 겁니까?
네, 여기가 이 호주와 피지 사이에 있는 섬들의 집합인데요.
네.
19세기에 프랑스령이 됐습니다.
네, 네.
프랑스가 지난 1998년 누메 협정에 따라서 이 누벨칼레도니 측에 더 많은 자치권을 주고 지역선거와 의회선거에서의 투표권을 거주민들한테만 부여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그 뒤로 이 프랑스 국적을 가진 사람 4만 명 이상이 이곳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미 연방대법원이 인종평양성 논란이 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선거구 획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선거 외압 사건에서 일부 혐의를 기각한 판사의 판결에 대해 페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이 항소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낙농가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또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 연방대법원부터 가보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 선거구 획정 관련 사안이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졌네요.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3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선거구 획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앞서 하급법원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가 재획정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선거구는 흑인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는데요. 연방대법원이 이런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네, 대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찬반 의견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예,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모두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선거구에 찬성했고요.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전원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번 소송을 게리맨더링 관련 소송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자,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그리는 걸 말하는데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경우 민주당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흑인 유권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공화당에 유리하게 인종적 게리맨더링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선거구가 이게 어떻게 조정됐기에 이런 논란이 일었는지 내용 좀 보겠습니다.
네. 자, 공화당이 장악한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회는 제1선거구에 있던 흑인 주민 3만 명을 해안 도시인 찰스턴에서 내륙으로 200km 떨어진 제6선거구로 재분류했습니다. 제6선거구는 민주당 소속이자 흑인인 짐 클라이번 하원 의원이 30년 동안 대표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자, 문제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연방 하원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제6선거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선호하는 흑인들을 민주당 지지 선거구로 몰아넣었다가 이런 비판이 나온 건가요?
맞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1월 연방 하급법원은 이들 흑인 유권자가 불법적으로 추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새로운 선거구는 유권자를 인종별로 분류하는 완전한 인종적 게리맨더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법원은 이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의회가 수정헌법 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네.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예,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그 하급법원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은 거네요.
예, 자, 보수 성향의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하급법원 판사들이 잘못된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리토 대법관은 제1선거구 획정에서 인종이 우세했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 당파적 선호가 아닌 인종이 선거구 획정 과정을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적 증거가 크게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소수 의견문에서 인종차별에 기인한 선거구 획정임을 입증하는데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다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 케이건 대법관은 소송을 제기한 민권단체 측에서 인종적 게리맨더링에 대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뒷받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지적하고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이 논란이 가끔 법정을 오가는 걸 보게 되거든요.
예.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네, 미 연방정부는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요.
그렇죠.
이를 통해 나타난 인구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선거구를 재조정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주에서 선거구 재조정은 의회 다수당이 주도하게 되죠. 따라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하는 때에 주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면 공화당이 유리한 쪽으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면 민주당이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가 그려진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구를 다시 조정해서 실제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사우스캐롤라이나 제1선거구를 대표하는 의원은 공화당 소속의 낸시 메이스 의원인데요. 지난 2020년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민주당 후보를 1%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가까스로 승리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선거구 재조정으로 지난 2022년 선거에서는 14%포인트 차이로 가볍게 승리했죠.
상당한 차이네요.
예, 자, 올해는 특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연방대법원의 게리맨더링 판결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메이스 의원은 이번 결정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이 이미 모두 알고 있는 것, 즉 이 선거구가 인종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투표 관행이 인종을 이유로 차별돼선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선거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 움직임이 있군요.
예, 앞서 조지아주 법원이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일부 혐의를 기각한 데 대해 페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이 23일 항소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조지아주에서 기소됐던 거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근소한 차이를 패하자 이에 불복해 조지아주 선거관리 책임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표를 더 찾아내라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에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의 페니 윌리스 검사장이 2021년 초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요. 지난해 8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 18명에 대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혐의가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예,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패 범죄 관련 법률인 리코법 위반, 취임 선서 위반, 위조와 허위 문서 제출 공모 등 총 13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 그 측근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합치면 모두 41개 혐의인데요.
네네.
하지만 지난 3월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3개와 측근들에게 적용된 혐의 3개 등 총 6개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네, 그 혐의들은 어떻게 기각된 거죠?
예, 맥아피 판사는 6개 혐의 모두 범죄 필수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검찰이 이에 관한 충분한 세부 사항을 뒷받침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가 기각된 게 지난 3월이거든요.
네.
지금은 5월 말이고요. 윌리스 검사장은 왜 지금 이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를 한 겁니까?
네, 윌리스 검사장은 주 항소 법원이 자신의 검사장 자격을 박탈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한 결정에 따라 항소 법원이 다른 판결도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얘기인가요? 예.
자, 올해 초 윌리스 검사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을 조사한 특검팀의 네일선 웨이드 특별검사와 내연 관계였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에 윌리스 검사장 배제 요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웨이드 특검은 사건에서 빠지되 윌리스 검사장은 사건을 그대로 맡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윌리스 검사장 자격을 박탈해달라며 항소했고요. 조지아주 항소법원이 최근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조지아주 선거 외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해 있는 이 네 건의 형사 기소권 가운데 하나인 거죠?
맞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기밀 유출 의혹과 선거 결과 뒤집기 의혹으로 잭 스미스 특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검찰이 제기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구 의혹과 관련한 기소에 대해서는 현재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재판이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큰 규모의 선거 유세를 했던데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23일 뉴욕 사우스 브롱스의 크로토나 공원에서 야외 유세를 했습니다. 자, 뉴욕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에서 대규모 선거 집회를 연 것은 8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특히 이번 집회는 많은 흑인과 중남미계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쓰인 빨간 모자를 쓰고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뉴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집이죠. 트럼프 타워도 있고요.
예, 뉴욕은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생을 거주해온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뉴욕의 범죄율과 노숙자 문제 등을 거론하며 뉴욕은 이제 쇠퇴하고 있는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뉴욕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특정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예, 바로 이민자 문제였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연설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국경을 넘은 불법 이주자들이 뉴욕으로 오면서 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들이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자 관중들은 장벽을 세워라, build the wall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화답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 이주자들을 막기 위해 장벽을 세웠는데 지지자들이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로 가짜 메시지를 만든 사람이 형사처벌 받게 됐다고요?
예, 지난 1월 뉴햄프셔주 대선 예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로 가짜 전화 메시지를 만든 정치 컨설턴트 스티브 크레이머 씨가 기소됐습니다.
네.
뉴햄프셔 법무장관실은 23일 크레이머 씨를 후보자 사칭 등 경범죄 13건과 뉴햄프셔주 선거법 위반 등 중범죄 13건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형사처벌 외에 또 거액의 벌금도 물게 됐군요.
예,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23일 크레이머 씨에게 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크레이머 씨는 생성형 인공지능 AI 기술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모방한 가짜 전화 메시지를 제작했는데요. 예비선거 투표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네.
수천 명의 주민이 이 가짜 로보콜, 즉 자동 녹음 전화 받았었죠. FCC는 해당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송한 링고 텔레콤에 대해서도 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조류 인플루엔자 소식 짧게 보겠습니다. 미국 낙농가에서 일하는 사람이 또 감염이 됐군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2일 미국 미시간주 낙농가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두 번째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4월 텍사스에서 감염자가 나온 이후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 미국 젖소에게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이 처음 확인된 건 지난 3월 말이었습니다.
네, 이 조류 인플루엔자라는 게 뭐 새나 닭, 모리 이런 가금류에 퍼져나가는 건데 이렇게 종을 넘어서 사람한테도 감염되기도 하는군요.
예,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 간에 감염된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 확인된 환자는 3월부터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되고 검사한 약 40명 중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를 받은 모든 사람이 낙농 종사자이거나 농장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람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증상 어떻습니까?
네, 미시간 보건당국은 22일 해당 남성 근로자는 가벼운 결막염 증상이 있었고 회복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면봉으로 한 비강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눈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조류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감염이 되는 겁니까?
네, 미국 농무부는 소의 경우 저온 살균되지 않은 원유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주요 매개체로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관계자들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의 콧물이나 분비물에 접촉한 조류들이 다시 감염이 됐었는데요. 자, 이렇게 드물게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기도 합니다.
네, 사람에게 감염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보건 전문가들은 일단 낙농업 종사자들에게 몸이나 옷에 우유가 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갑과 일회용 작업법을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로자들은 시간에 쫓겨서 뭐 식사 시간에 손을 씻을 시간도 부족하고 작업복을 입고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 착유를 할 때 우유가 튀는 걸 피할 수가 없고 또 눈에 띄면 물로 씻어낸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젖소 농장에서 감염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들끼리 감염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하셨죠?
예, 아직은 바이러스가 인체 간에 감염된다는 확증은 없습니다. 우려 요인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쉽게 퍼지는가 여부인데요. 누군가의 코와 입에 있는 바이러스 농도가 높으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은 눈 분비물을 통해 감염될 수는 있지만 호흡과 대화만으로 터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집권했던 공화당 행정부는 1960년대 린든 존슨 대통령 시기에 등장한 창의적 연방제 유산을 지우려고 시도했습니다. 특히 리처드 닉슨 행정부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신연방제를 내세워 연방정부의 역할을 줄이려고 시도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연방제의 변천 마지막 순서입니다. 1990년대 이후 신연방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The cherry trees are in bloom. Baseball is back. And we've completed our contract with America. And we came in ahead of schedule and under budget.
지난 1995년 4월 7일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연방의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딕 암이 하원 공화당 대표는 연방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미국과의 약속을 완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의회 조사국은 1990년대 이후를 신연방제의 세 번째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1994년 하원선거에서 공화당은 10가지 우선 입법안이 포함된 미국과의 약속을 내세워 40년 만에 하원 다수당이 됐습니다. 이들 입법안은 연방과 주정부 사이 권한 관계를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104대 의회에서 연방 하원은 1995년 재정 지원 없는 연방 의무 개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주나 지역 정부, 민간 부문에 대한 연방 법률과 규정에 비용, 편익 영향을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주정부의 통제와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연방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축소, 통합하는 법안에 대한 고려를 불러왔습니다. 이 기간 연방 대법원은 주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1995년 학교로부터 약 300m 안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연방 범죄로 규정한 약물청정 학교 구역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주의 권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주의 법 집행 책임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또 1997년 판결에서 다시 한번 주정부의 우호적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브레이디 총기 폭력 방지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브레디법은 총기 구매자의 신원을 즉각 확인하는 국가 체제를 만들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하고 이 체제가 운영될 때까지 각 지역 관할 구역 최고 법 집행관이 임시로 관련 업무를 하도록 한 법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주정부 권한에 대한 위헌적인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연방 대법원이 주에 대한 연방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연방법의 최고 우위를 유지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신연방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지난 19일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시신이 23일 고향에 안장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발생한 급작스러운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이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사고 배경과 국제사회의 반응, 전망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입니다.
라이시 대통령의 마지막 복무.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은 사고 당일이었던 19일 이란과 아제르바이잔 접경 지역인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를 방문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협력 사업이었던 댐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양국 간의 협력과 우호의 상징인 댐 준공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이안 외무장관을 비롯해서 이란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행사를 마친 후 이들은 세 대의 헬기에 나눠 탔고 대통령 헬기에는 라이시 대통령, 압돌라이안 외무장관 그리고 경호원 등이 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실종됐다는 속보가 쏟아졌는데요. 헬기가 비상착륙에 성공했고 라이시 대통령 일행이 육로로 이동 중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0일 이란 정부는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동아제르바이잔주 산악지대에 추락했으며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사고 원인.
헬기 추락 사고의 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란 정부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원인을 꼽히는 건 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와 험준한 지형입니다. 사고 헬기가 짙은 안개와 폭우 속에 비행을 했고 경로도 험준하기 짝이 없는 산악지대였다는 게 추락의 원인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추정입니다. 하지만 이륙 당시 기상 상황이 매우 정상적이었다는 증언도 나와서 원인 규명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후한 헬기가 문제였을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에 따르면 사고 헬기는 벨 212 기종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사고 헬기가 적어도 40년에서 50년은 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와 미국의 제재를 연관짓는 시각도 있습니다. 1978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발발하고 이듬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벌어지면서 미국은 이란과 국교를 끊었고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미국의 제재 때문에 기체 수리에 필요한 부품이나 신형 기종을 들여오지 못해서 이란의 항공산업이 낙후했고 비행사고가 잦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반응.
20일 이란 정부의 공식 사망 확인 발표 후에 각국의 애도와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함께 애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이란의 국가적 슬픔에 동참하는 나라들도 여럿 있었는데요. 파키스탄, 튀르키예, 쿠바, 스리랑카, 인도 같은 나라는 하루, 시리아와 레바논은 사흘 동안 애도의 날을 선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엔도 뉴욕 유엔본부 앞에 유엔기를 조기 개항하는 것으로 애도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등도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공식적인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권 유린 비판을 받아온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에 미국 정부가 애도를 표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No question. This was a man who had a lot. Blood on his hands. That said,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라이시 대통령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혔고 이란의 참혹한 인권 탄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인명 손실에 대해서 분명히 유감을 나타내고 적절한 공식 애도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보궐선거.
이란은 다음 달 28일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릅니다. 이란 헌법은 대통령 유고 시에 부통령이 자리를 승계하고 5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직무는 모하마드 모크베르 제1부통령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등록은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몇몇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 모주타바 하메네이입니다. 55살의 보수 강경파로 이슬람 신학대학에서 종교를 가르치고 있는 신학자입니다. 또 현재 대통령 대행을 맡고 있는 모크베르 제1부통령,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전 외무장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란은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하지만 하메네이와 강경파가 장악하고 있는 헌법수호위원회의 자격심사에서 먼저 후보군이 걸러지기 때문에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불확실한 중동정세.
라이시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권력 공백은 예상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후계 문제를 놓고 권력 투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라이시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잠잠해져 있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다시 벌어질 경우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의 죽음이 국제정세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도 주목됩니다. 라이시 대통령 통치하에서 이란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해왔습니다. 또 이란은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 등 서방은 이란이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러시아에 미사일과 드론 등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몇 년째 공전 중인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도 있습니다. 가자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서도 미국과 이란은 지난주 오만에서 간접 협상을 진행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라이시 대통령의 급서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중동 전략은 다음 달 이란의 새 지도자로 누가 등장하는지에 따라서 다시 세부 조율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라이칭더 타이완 신임 총통입니다. 지난 1월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라이칭더 당선인이 20일 취임식을 갖고 타이완의 제16대 총통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라이칭더 타이완 신임 총통은 타이완 역사상 최초로 국무총리격인 행정원장, 부통령격인 부총통, 대통령에 해당하는 총통을 모두 지낸 인물이 됐습니다. 라이 총통은 1959년생으로 올해 64살입니다. 타이완 뉴 타이베이의 시골 해안 마을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라이 총통은 타이완 최고 명문 국립 타이완 대학교를 거쳐서 국립 성공대학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2003년에는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학 석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의사로 활동하던 그가 정치의 뜻을 두게 된 건 1996년 타이완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타이완 해협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양안 간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입니다. 라이 총통은 1999년 입법원 선거에 당선돼서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입법원 의원을 역임했고 타이완 시장도 지냈습니다. 2019년에는 민진당 총통 후보 경선에서 현직이었던 차이잉원 총통과 겨뤘는데요. 하지만 패하고 이듬해 총통 선거에서 차이 총통의 러닝메이트가 돼서 부총통에 당선됐습니다. 부총통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터졌을 때 그의 의사 경력과 전문성은 타이완의 코로나 대응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라이 총통은 20일 취임사에서 중국의 군사적인 압력에 맞서서 타이완의 안보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중국의 거세지는 압박과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산적한 국내의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번 시간에는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사건의 배경과 각국의 반응, 향후 전망 등을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라이칭도 타이완 신임 총통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전성기가 언제였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리즈 시절,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When was your heyday?
My best days were when I was 21.
Me too.
I had no responsibilities and my health was always good.
When was your heyday? 당신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My best days were when I was 21.
내 전성기는 21살 때요. Me too. 저도요.
I had no responsibilities and my health was always good.
아무런 책임도 없었고 항상 건강했습니다. 전성기, heyday. 또는 prime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When was the prime of your life?
Oh, probably college days. And maybe all of my 20s. I had more hair then.
When was the prime of your life?
전성기가 언제였나요?
Oh, probably college days. And maybe all of my 20s. I had more hair then.
아마도 대학 시절, 아마 내 모든 20대 시절이요. 나는 머리숱이 훨씬 많았어요.
When was your heyday?
Actually, it's right now.
That's surprising. Why now?
Well, the world gets easier with experience.
When was your heyday?
전성기가 언제였어요?
Actually, it's right now.
실제로 지금입니다.
That's surprising. Why now?
놀랍네요. 왜 지금이죠?
Well, the world gets easier with experience.
세상은 경험이 많을수록 쉬워집니다.
If you are in your heyday, you are in your prime.
당신이 지금 전성기라면 당신은 지금 최상의 상황에 있는 겁니다.
You are at the peak of your abilities.
당신은 최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You are having your best days ever.
당신은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Some people had their heydays when they were young, maybe in college or high school.
어떤 사람들의 전성기는 그러니까 리즈 시절은 그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 대학교나 고등학교 시절이죠.
They consider themselves past their prime.
그들은 전성기가 지나간 것으로 간주합니다.
They might talk about those past experiences only.
그들은 지난 시절의 경험만 얘기하기도 합니다.
These people might be stuck in their glory days.
그들은 그들의 전성기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당신의 전성기, 리즈 시절은 언제였나요?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en was your heyday?
My best days were when I was 21.
Me too.
I had no responsibilities and my health was always good.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When was your heyday? Heyday, prime. 전성기, 리즈 시절,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